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원튼 원치 않든 변화를 겪게 될 때가 있죠. 어떤 변화는 아주 서서히 자연스럽게 와서 이 변화의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휴대전화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휴대전화를 처음 가졌던 게 1998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첫 사역지에 나갔을 때 이렇게 커다란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그냥 통화를 위한 수단, 그리고 조금 시간 확인하는 정도의 그 수단으로 휴대폰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정말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그런 삶의 필수품이 되어버렸죠. 그 변화의 진통은 뭐 휴대전화 업그레이드 할때그 비용을 지불할 때 빼놓고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우리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변화를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대로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서 이그 변화에 대한 이 마음의 대답이나 이 마음의 수긍을 기다리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제법 오래 걸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더 그렇죠. 이 내키지 않지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생깁니다. 뭐 줌으로 순모임,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너무 좋았었는데 줌으로 하면 뭔가 답답함을 느끼죠. 요즘은 저희가 세미나나 바이블 아카데미도 많이 하는데 그런 세미나를 하면서도 조금씩 변화에 적응을 나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좀 부족함을 느낍니다. 온라인 예배도 그렇고 또 현장 예배에 나와도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완전히 다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담이지만 그 예배당 그 현장 예배를 오시면은요. 그 예배당 입구에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줄을 서서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 자리표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예배당 앞에서 성도님들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이렇게 손세정제 있죠. 세니타이저를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다들 이렇게 손을 비비시면서 들어오시는데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시는데 그 모습이 안녕하십니까 뭐 회개합니다 하는 회개의 모습처럼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들어오는 분들마다 다 이렇게 회개하실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현장 예배 오시면 이런 광경 아름다운 광경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말 교회 다니면서 보지 못했던 일들 요즘 많이 변화를 보게 되죠. 아무튼 우리는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런 변화의 시기들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이 새로운 상황이나 이 변화의 시기를 만나게 될 때, 열어보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뉴욕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또 윤리학자로 또 신학자로 알려진 이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네, 아직도 그두 차이가 미묘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두가 안전의 욕구가 있죠. 위협을 무릅쓴 그런 변화나 모험에 대한 그런 두려움 있습니다. 최근 이 땅의 교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변화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 또 기도하는 때라고 여겨지는데요. 이것을 이 안전한 교회와 또 위험한 교회의 고민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신대 총장님을 역임하셨던 우리 임성빈 교수님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땅의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런 강연을 하셨었어요. 교회는 안전한 곳이어야 하며 동시에 세상의 안전함을 넘어서 위험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교회와 복음적인 삶, 즉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한 신앙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자. 안전하지만 위험한 교회는 오로지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무엇보다 앞세우는 교인들, 복음의 공공성과 차별성을 삶으로 실천하는 교인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오는 결과임을 기억하자. 이런 발제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한 신앙의 여정,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안전하면서도 위험한 교회라는 말의 역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대든 교회가 당면했던 안전의 문제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렇게 물리적인 이 바이러스로부터의 이 안전이 위협당하고 또 이단 사상, 또 교회 안에 분파주의 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위험성들도 있고 또 외부의 또 비난과 여러 가지 박해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 역시도 이 외부로부터의 이 물리적인 그런 박해와 함께 이단 사상의 침투 같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조금 난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또 위협적인 인물이라 여겼던 이 핍박자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지요. 이 핍박의 아이콘, 핍박의 선봉 주자를 핍박받던 공동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외부의 박해도 힘겨워 죽겠는데, 이저 사람 받아줬다가 그나마 안전했던 우리 공동체마저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안에서의 그 안전함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이 그 긴장감을 느낄 수 있죠. 2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사도라 불리는 그 사람들도, 이 복음을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겠다고 헌신한 그 사람들도, 그 사도 바울, 이 사울, 사울을 보면서 그냥 핍박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들 역시도 회심한 핍박자와의 만남에서 그 이전에 좋지 않았던 경험들과 그에 대한 좋지 않았던 소문들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 변화에 대해서는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사울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개입이 없이는 이 안전한 공동체 안에 위험한 인물의 등장을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의 제자됨을 다른 제자들이 받아들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한 명을 불러주시죠. 바울을 대변할 만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바울은 핍박자로 그렇게 활동할 때는 바울이 혼자서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었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발빠르게 색출해서 잡아들이고 그런 열심이 충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한 240km 정도 된다고 하고 걸어서는 5박 6일 정도는 가야 하는 그런 거리인데도 종횡무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가 눈이 잠시 보이지 않게 되어서 또 그를 안수한 아나니아와의 만남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느꼈던 것은 열심히 살기는 살았지만 예수 없는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허망한 삶인가를 그가 몸소 느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열심히 무언가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죄된 일들이었다. 그렇게 인간의 죄된 몸부림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안에서의 그런 회심과 그런 새로워짐이 있었다고 해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는 바울은 여전히 위험한 그 이전의 핍박자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전의 위기를 느끼는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는 위험한 외부인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 스스로가 이 회심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바울을 대신해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대변하게 되지요. 예, 바나바 역시도 만약에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를 알았다면 이런 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용기를 달라고? 공동체가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새로운 선교 프로젝트를 세우고 또 변화를 계획하는 것, 그것까지 이어지는데 이러한 사람을 내가 대변해가지고 나에서부터 자신에게서부터 그 일들 엄청난 일들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이 어깨에 총대를 매는 그와 같은 그 무거움이 바나바에게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가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전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사건을 담대하게 이야기하지요. 그의 마음의 상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바울에게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나 호응이 어땠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제 우리들끼리만의 안전함을 내려놓고 여전히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해 보이는 이전의 핍박자를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게 되지요. 바울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서 그냥 바울이 그 공동체에 나 혼자서 그냥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 하면서 자신만만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 스스로가 해결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은 혼자서 그냥 전도해도 그만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바울은 공동체의 동의를 구하는 일, 그 일을 꼭 감당합니다. 여기서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소통의 질서가 보이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누구나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바울의 그 회심 사건들, 그것이 바울을 교만하게 했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니네들은 못 만났지? 하면서 나는 니네들의, 당신들의 인정 같은 건 필요 없어. 지금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도 하기가 바빠 죽겠는데 내가 너희들의 인정을 구할 때까지 그런 시간들 기다리는 거 나 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이 공동체의 동의를 구하고 공동체의 점검을 받는 것을 회피했다면 이 바울과 또 사도들간의 동역은 이 하나님의 선교를 더 흥망하게 하는 것은 참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누가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를 놓아주었나요? 누가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교 역할, 그 다리를 놓는 일들을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단절된 곳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다리 놓는 일들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계속 성령의 힘을 입어서 감당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 서로의 다리가 되어주는 일에는 때로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헛된 그 종교적 열심을 참된 신앙의 열정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묘사하는데요. 그는 그 구브로라 하는 섬에서 온섬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또 레위인이었고 이름은 원래는 요셉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이 사도들에 의해서 불려진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면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어떤 존재였는지 짐작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앞에 갔다 이렇게 바쳤다는 그런 말,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면 보면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이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바나바다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또 바울의 이 다리가 되어준 이 바나바, 그는 이미 그런 일들을 조금씩 어느 곳에서든지 다리의 역할을 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 필요한 이 복음의 역군, 이전의 핍박자인 사울, 이 사울을 세우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교회 공동체의 환대로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의 안전함을 느끼게 된 바울이 이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니까 외부에서도 잘 나갈 거야가 아니라, 비록 외부의 핍박과 위험은 있었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의 사랑으로, 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또 환대했을 때, 우리 안에서 정말 받는 그 힘으로 외부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다리를 놓아준 한 사람, 이 바나바. 다리를 건너오도록 환대하는 공동체.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그 이름으로 단단하게 묶인 이 공동체의 연합은 이 전도자를 죽이려 힘쓰는 외부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꿈꾸는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오도록 도와준 이 다리는 바나바뿐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읽다 보면은 또 한 명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영적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9장부터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나니아도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하지요. 응답할 준비가 꼭 되어 있는 사람 같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영적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즉 바울을 용납하기 전 이 아나니아는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늘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야기하는 엄청난 요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공동체에 사울을 첫 번째로 소개할 때 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던 아나니아에게 이전의 원수 박해자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니까 가서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사울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부르심의 내용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지요.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주님께 자신의 걱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그 사람 들어오면 우리 공동체 위험해질 것 같아요. 아니 안 하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된 것 같죠? 자기가 싫으면서 주의 성도를 핍박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전체가 싫은 것처럼 말하는지 아니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험하게 했는지 위험하게 생각했는지 아마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모두가 사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주님의 요구를 끝까지 경청했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그 사울이라는 존재가 불편했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제자됨의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동의하지 않아도 내게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해보는 그 과정이 제자됨의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완전히 동의 못하지만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주님께 이야기한 아나니아 주님께 그 마음을 나누고 나의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그런 솔직한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그냥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불편하고 석연치 않아도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바울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나라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가 가야 할 길, 그 길도 만만치 않아. 그도 고난의 길을 가게 된단다. 어서 그를 환대해 주렴.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 박해하더니 결국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럼 받을 때까지 치를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그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었겠죠. 주님은 제자를 삼으실 때이 서로와 서로를 연결해야 할그 다리, 그 다리를 놓게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제자를 하면서도 또 제자됨을 배운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냥 나를 가만히 안전하게만 놔뒀으면 그렇게 안전하게만 있기 원하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아나니아는 봤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나의 아나니아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담당해야 할 모험과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죄된 자아가 갖는 그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또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모든 불편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불완전한 나의 모습을 아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드리워지는 겁니다. 내가 불편한 그 존재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주님의 계획, 바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을 때, 아, 그도 역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주님의 그릇이구나 하면서 그에게도 긍휼함, 서로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너나 나나 같은 예수를 위한 공동의 목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연합함, 그 일체감을 아나니아에게 깨워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가정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고난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의 연합과 일치에 대한 동지의식,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편함이 어느덧 긍휼함으로 변하고 그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과정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침내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니 굴복하는 그런 안수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사예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속된 말로 그냥 게임 끝났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형제 아델포스, 형제, 형제요, 형제 사울이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울에게도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먼저 다리를 놓아 주셨어요. 마침내 핍박자와 핍박을 받는 자 모두가 예수 아래서 연합이 되는 모습입니다. 형제 사울아. 적개심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평생 용서가 안될것 같은 마음의 분노와 이 어려움과 불편함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이 한마디로요. 형제 사울아. 바울은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아나니아와의 첫 만남을 오래 기억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만났을 때도 주님이 개입하실 것을 믿고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다렸지요. 아니야, 내가 그냥 너네들 없이, 너네들의 그런 교회에 아무런 펄밋 없이도 나는 하나님을 할수 있어. 나는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증가했던 그 모든 힘,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화해, 용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어려운 화평의 길을 우리 죄된 인간 본성으로 100% 납득하지 않아도 그분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엄청난 힘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안에서 만나시며 일깨워주시며 설득해 주시지요. 사람의 말로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화평케 하는 다리를 놓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나니아와 바울같이 우리의 소원은 여전히 안전한 사역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험한 소명에도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점점 다리가 끊어져가지고 자기들만의 섬에서 그냥 끊어진 다리를 원하지도 않고 다리를 놔야 되겠다는 생각도 아니고 다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스스로 고립된 나라를 세우면서 외롭게 생명 없이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그런 수많은 인생들이 오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리를 놔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시키셔서 그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노아를 이야기할 때 의인, blameless among the people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blameless가 뭡니까? blame을 less 하는 거죠. 비난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의 고귀한 닉네임의 레스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블레임 당하는 사람들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누가 다리를 놔달라고 하지 않아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놓으시겠다 하면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많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뉴욕에 브루클린 다리 가보셨나요? 이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종종 봤었는데 제가 미국에 살기 전에 뉴욕을 이렇게 여행하려고 관광정보 책을 봤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브루클린 다리를 건설했을 때의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19세기 맨해튼과 이 브루클린을 잇는 그 강에 물결이 센데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배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이 건축가 이 존 러블링이라는 이 건축가가 뉴욕 시장에게 직접 제안해서 다리를 놓자고 하면서 이 건축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지어지기까지 고생담이 굉장히 엄청나더라고요. 이 다리를 건축한 이 존 러블링은 공사 도중에 이 페리와 이 선착장에 다리가 껴가지고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데 별로 그거를 잘 트리트먼하지를 못해가지고 이 파상풍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이어서 공사를 하다가 아들도 불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나요. 결국은 그 러블링의 그 아내가 완공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이 온 가족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 16년 이상 고생을 했어요. 그 외에도 노동자들의 희생 이야기가 전해졌고 그들을 기념하는 동판도 봤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다리에 대한 여러 가지 숨은 그 어두운 이야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다리를 놓은 사람들 덕분에 21세기에 사는 우리들도 편안하게 그 다리를 보고 또 전 세계 사람들 스파이더맨 하면 그 다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 존 러블링은 그 다리가 완성되는 거 보지 못했어요. 다리 완성 직전에 별세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 꼭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이 순종과 이 굴복, 하나님 앞에 굴복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갖고 나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또 갈등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 더욱더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계획하고 꿈꿨던 그 모습, 그 연약한 인간의 머릿속에서 1, 2, 3, 4 하면서 만들었던 그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아름답고 든든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내가 계획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눈에 딱 좋은 시간과 공간에 정말 그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사람의 연약한 시선과 기준으로 본 이 신한 공동체의 안전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리를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인내와 희생, 또 사랑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요즘 소통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을 바르게 하고 또 나와 연약한 타인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길 준비를 하면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됐다라는 그런 빠른 결과물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뜻대로 지어져 가는 그런 그 과정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 위협을 무릅쓴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이 다리가 끊기지 않도록, 혹시 끊어져 가려거나 끊겼던 그런 모든 관계들이 있다면 다시 다리를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다리를 놓고 또 내게 끊어진 그 다리들을 다시 점검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로 지어져가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